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결의안을 또다시 거부한 데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표결이 끝난 뒤 러시아가 또다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편들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시리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에 대해 노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만일 러시아의 주장대로 시리아 정권이 무고하다면 이번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정보로 그 같은 사실이 입증됐을 것이라며 이에 실패함으로써 러시아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사드는 더 이상 오만하게 인도주의를 묵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재차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끔찍한 무기를 사용해 살인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약한 어린이와 아기들에 대한 이 같은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화학무기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을 벌인 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살인 신경가스를 장착한 미사일을 일본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은 이미 살인가스를 탄두에 장착해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현실에 입각해 억제력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평소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외국 항공기들의 불시 접근에 대응해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한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오늘 지난 12개월간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는 1168회로 1년 전인 873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51회는 중국 항공기의 접근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해 280여 회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항공기와 조우한 일본 항공기들의 긴급 출격 횟수는 301회로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가와노 가츠토시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최근 중국 항공기들이 오키나와 섬과 가까운 남쪽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군시설을 강화하고 필리핀 국기를 직접 개항하기 위해 T2섬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필리핀 교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분쟁도서에 국기를 개항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간 중국 측으로부터 분쟁도서를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에서 오는 16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 정부를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헌이 국가적 안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전체 선거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의 투표 결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은 박빙의 승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A lot of the coal boats have already been.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영향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미 항공모함 칼 빈슨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 1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독자적이라는 말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항구에 보유하고 있는 석탄 약 200만 톤을 북한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That's a big step and they have many other steps that I know about. So we'll see what happens. It may be effective, it may not be effective. It's not effective.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결정이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효과적이지 않다면 미국이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도 되풀이했습니다.
But going it alone means going it with lots of other nations. But I was very impressed with President Xi.
그러나 독자적이란 말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제외한 동맹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좋은 유대감과 케미스트리, 즉 좋은 화학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데 중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외교 자산과 조직을 총동원해 대북 공조 외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상습적인 도발을 저지르는 이유와 관련해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압박,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으로부터의 국면 전환 시도 등을 꼽았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고립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란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달 들어 대단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배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한 간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가장 먼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과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 운명이 결정은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함께 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런 대북 정책 리뷰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아주 상세하게 미측에 전달을 해왔고 그러한 저희 입장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미측 스스로 대북한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고 조율한다. 그것은 분명한 원칙이라는 점을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희한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해선 미중 정상이 최근 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미한 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배치하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매체들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영향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12일 경고했습니다. 데일리 타임스는 같은 날 게재한 사설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중국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최소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칼빈슨함의 한반도 행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관영 CCTV 방송은 이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CTV는 지난달 칼빈슨함이 참가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 청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칼빈슨함 파견도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와 보하이 일대에서 계속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도 똑같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란 뜻을 전하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 공습이 첫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실은 매체도 있었습니다. 중화권 매체 더데이 신문망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주펑 중국 난진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단순하게 끌려다녔다며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장은 또 중국이 화해를 주선하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며 북한 문제는 중국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면서 북핵 문제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지 중국 정부에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협력 여부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옵션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예방적 선제 타격이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조치가 당장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의 은폐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고려대 남성욱 행정대학원장입니다.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타격해야 될 장소가 너무 많고 보복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시티즌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역시 지난 94년 제1차 북핵위기처럼 유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방적 선제 타격이란 평시에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으로 사전에 미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러한 예방전쟁, 예방공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지를 갖다 해낼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억지력을 갖다 벌써 확보한 게 아닌가. 미국을 갖다 직접 때리진 못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은 한국과 일본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어떤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국내 분위기, 이거 쓸데없이 다른 지역에 군사적으로 연루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군사적인 옵션이 들어가가지고 선제 공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과연 지지를 갖다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외교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실행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예방적 선제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이 트럼프의 어떤 스트롱맨으로서의 그 어떤 퍼스널리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정말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북 협상력 제고와 대중 압박 가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걸 통해서 직접 타격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명령한 것 역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따라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지속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꺼내들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결국은 강한 제재로 갈 것이고 빈틈을 막는 제재로 갈 것이고 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빈틈을 막고 얼마나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게 성공하겠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강경한 대북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 내 기업과 기관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관측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발해 미국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복에 나서거나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대중 압박카드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중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에 불과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인 여파보다는 주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하며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기업을 제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이 결국은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나 사드 추가 배치, 미한일 공동 해상훈련 정례화 등의 경우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정도와 북한의 도발 수위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모두 성주 부지에 이송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11일부터 4일 동안 치누크 헬기 여러 대를 동원해 불도저와 굴착기, 물탱크 등 새로운 기지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이송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특수전부대가 이례적으로 벌인 타격대회를 참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강한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싸움 차원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강화와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군 조종사와 탱크병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최정예 특수전 부대들의 타격 경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수송기 부대들의 적 후방 침투와 대상물 타격, 타격대들의 비행대 호출에 따른 헬기 편대의 타격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 525군 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와 630 대연합부대 26, 25 군부대 관하 5지대 4타격대, 해군 252 군부대 관하 1지대 2타격대, 그리고 항공과 반항공군 323 군부대 관하 1지대 1타격대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타격 경기 대회는 북한의 육해 공군 특수전 부대원들이 무장 헬기를 타고 한국 측 후방을 침투하는 훈련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올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6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부대가 참가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번 특수전 부대 훈련의 타격 목표가 이례적이었다며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미한 양국군의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훈련 목표가 과거와 같이 어떤 원전이라든가 중요 시설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특수부대 또는 미사일 부대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수부대의 어떤 행동과는 달리 한국이나 미국의 그 응징 보복 또는 그 킬체인과 같은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맞불 작전에서의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투원들이 맹호 같다며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번 훈련이 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에게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참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은 군사력에 기반한 통치력 강화나 리더십 강화 또 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 리더십을 흔드니까 거기 흔들리지 말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비되고 담당 인사들에 대한 임명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주저앉아서 이 공세와 압박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대내 정치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 자신들의 결기를 보이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세, 태도를 보이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반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 응징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빈말이 아닐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NHK 방송 등 복수의 외신 취재진들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김 위원장이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박수를 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단상 위에서 경호요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정권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박하기 위해 평양에 조성한 신시가지로 70층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앞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 105도를 앞두고 외신 기자들을 대거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을 규탄하고 탈북민들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탈북민 총연합회, 유럽 총연과 국제 탈북민 연대가 주최하는 세계 탈북자 총회가 오는 2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유럽 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은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탈북자 단체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에는 이제 각자 탈북단체들이 여러 단체를 나뉘어서 각각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에 이 브뤼셀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 끝나고 나면 선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장 회장은 이번 회의에 유럽의회 의원들과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세계 탈북자 단체들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마친 뒤에는 결과를 담은 브뤼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장 회장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를 촉구하기 위한 어떤 그 의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회의를 가지는 주제가 하나 있고요.
김 사무총장은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망명 북한 자치정부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단계가 됐는지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한반도를 향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참가자 수는 예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평양에서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마라톤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박철과 조은옥 선수가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다고 전했습니다. 박철 선수가 미 APTN에 밝힌 소감입니다.
1등에서 우리 평양 시민들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그럼 기쁩니다.
평양 마라톤의 공식 협력 여행사인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는 12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올해 1,100명의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평양 마라톤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된 이후 해마다 참가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방 첫해 200명이었던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15년 650명에 이어 2016년 1,000명, 2017년 1,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고려 여행사 대표를 인용해 중국인을 제외하면 한 해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5천 명에 불과하다며 마라톤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전체 규모의 5분의 1이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올해 마라톤에 북한인들을 포함해 총 2천 명이 참가했다며 외국인들은 주로 유럽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여러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항모 전단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평양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외국인들에게는 평양 마라톤이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35살 리치 리히 씨는 북한에 와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est incroyable. C'est un marathon incroyable. Beaucoup de support de la foule, énormément de monde. On a traversé tous les points importants de Pyongyang.
프랑스 출신의 아마추어 선수 뱅상 카바노바 씨는 APTN에 굉장한 마라톤이다. 관중들도 많이 응원해 주고 우리는 방금 평양의 많은 중요한 곳들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일성 광장, 미래과학자 거리, 만수대 등을 지나 김일성 경기장에서 끝났습니다. 대회는 42km 풀 마라톤, 21km 하프 마라톤, 10km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AP통신은 평양 마라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장소에서 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공을 거뒀다며 마라톤 대회는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프로 선수 10명이 참가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다음 달 말 영국에서 예술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해외 공연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국을 방문해 예술 공연을 펼친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북한 장애인 지원 민간단체인 도라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부분 10대 장애인 학생들인 약 20명의 공연단이 5월 26일 옥스퍼드 대학을 시작으로 27일 왕립 웨일즈 음악대학, 29일 캠브리지 대학, 30일 런던 세인트 스미스 스퀘어 등에서 모두 4차례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와 노래, 디즈니 만화 영화인 미녀와 야수를 표현한 무용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25일과 31일에는 각각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의 소아스 대학에서 장애인 문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단체와 국제기구, 의료 전문가 등과 장애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만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북한 장애인들의 국제교류와 협력은 서로 배우고 전문성을 교류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인 이석희 목사입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어떤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거를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이석희 목사는 장애인 학생들이 당초 벨기에에서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해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5년 2월 말과 3월 초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라는 제목의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두라 인터내셔널은 북한 장애인 역사상 최초의 해외 공연이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들을 이용해 체제 선전과 돈벌이에 나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협정을 맺고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장애인 디자인학교 개설과 장애인 학교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과 영양 지원, 그리고 장애인 국제학술문화 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Washington.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또 진상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예. 안보리 상임인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해법을 놓고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 보겠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는 더 이상 한물간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기존과 뒤바뀐 인식을 나타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부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어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또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예.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다섯 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찬성했고요.
예.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와 열 개 비상임이사국 이렇게 총 15개 나라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한 60%인 9개 나라가 찬성하면 의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표결에서는요, 기권한 나라들과 볼리비아의 반대를 제외하고 10개 나라가 찬성해서 60%를 넘겼는데요.
예.
결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결의안이 부결된 겁니다.
네.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의 반군 장악 지역인 칸쉐이카 안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한 90여 명이 숨졌는데요.
예.
사건 당일에 시리아 정부군의 비행 계획 일지, 또 군사 작전 정보, 작전 지휘관들의 신상 등을 유엔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예.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 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예, 블라디미르 샤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가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요,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을 시리아 정부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 시리아 정부의 책임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요, 같은 날 관영방송 미르와 인터뷰를 했는데,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에
네.
전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군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상임이사국들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예.
표결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시리아 정권 감싸기를 중단하라라고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시리아 정부의 전투기들이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릴 때마다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요, 또다시 안보리 결의안이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의 행위에 실망했다. 러시아는 살인 정권의 생명줄 역할을 계속할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선택을 촉구했고요.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을 보호하려고 공동 대응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감행된 이후에 이제 그 아사드 정권의 교체 여부에 또다시 이제 국제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거론했군요. 지금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어제 워싱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예.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자국민을 학살하는 도살자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제는 잔인한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난민들이 집에 돌아가도록 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모든 당사자들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예. 표현들이 더욱더 좀 직설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군요.
네.
자,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서 또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하고도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날 오후에 라브로프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미국과 러시아의 신뢰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진단한 뒤에요.
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핵 보유국이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신뢰 관계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야 합니까?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우선 두 나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틸러슨 장관하고 라브로프 장관이 이날 5시간여에 걸친 장시간 회담을 가졌는데요. 북한 핵 문제, 또 러시아가 영토 일부를 강제 점령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시리아 내전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 또 아사드 정권을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태도가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 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예.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에 내가 나토는 한물 같다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나토는 더 이상 한물 간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요, 이 absolute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나토를 비판을 해왔는데요.
예.
뭐 더 이상 쓸모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뭐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으면서 미국에 주도하는 유럽지역안보협력체인 나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비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만 비용 부담이 쏠리고 있다 이런 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방위 노력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예.
나토 내부에서 비용 부담이 제대로 안 되면서 국제적인 안보 현안인 테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조직이 됐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예. 예,
어제 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도 각자 국내 총생산의 2% 방위비에 쓰도록 한 회원국들의 그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토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뒤집은 그런 부분이 하나 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요,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안보와 경제에서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
현실 정치에 맞게 태도를 좀 가다듬은 걸로 미국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최근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을 강제로 끌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상을 담은 그 장면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조회수를 또 기록하고 또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이 일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군요.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이 논란이 된 사건은요, 지난 일요일 9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예.
베트남계 의사인 데이비드 다오 씨가요,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었는데요.
예.
항공사 측이 비행기가 초과 예약이 됐는데 자사 승무원들을 태워야 한다면서 좌석을 포기할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예.
8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자원자가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무작위로 내릴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뽑힌 다오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길 거부했는데 공항 보안 요원들이 강제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항공사 측이 사건 초기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게 또 더 논란을 키웠다라는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오스카 무노조 최고 경영자가요. 사건 다음 날인 월요일에 승객들을 재배치하게 돼 미안하다라고 밝히면서 승무원들은 규정을 따랐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과라기보다는 직원들의 편을 들게 되니까 인터넷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고요.
예.
논란이 커지고 또 회사 주가까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다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무노주 최고 경영자는 당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표값을 전액 환불해주고요. 또 앞으로는 예약 초과 시에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서 승객을 내리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CEO가 이렇게 연거퍼서 또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흔히들 하는데 네. 이 힘이 작용했다라는 분석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찍은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기 때문인데요. 예. 이 다오 씨가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려오면서 비명을 지르고 좌석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혀서 얼굴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 그대로 동영상에 담겼는데요. 예. 이 동영상이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또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예, 인터넷상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승객을 함부로 대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이용하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예. 이 항공사의 회원카드나 신용카드를 가위로 싹둑 자르거나 분쇄기에 넣는 사진 또 항공사 앱에서 탈퇴하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요. 다시는 이 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로 끌려 나온 승객이 아시아계였기 때문에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이라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도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비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역시 올렸는데요.
예.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를 하면서 조사를 촉구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연방교통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다오 씨가 유나이티드 항공을 대상으로 그 한 소송을 걸기 위해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결국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될 것 같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 1에서 3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양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3도, 신유주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6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 희천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4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7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풍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3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9도. 운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6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국민들에게 지난주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졌다는 주장은 100% 허구라고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군은 모든 화학무기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서방, 주로 미국이 테러 분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그들은 공격을 위한 구실로 이 같은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군이 이들리브주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어린이와 여성 등 수십 명을 살해했다며 화학무기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시리아의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화학무기 사용을 세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리아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에 관해 혼선을 줄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결의안을 또다시 거부한 데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표결이 끝난 뒤 러시아가 또다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편들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시리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에 대해 노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만일 러시아의 주장대로 시리아 정권이 무고하다면 이번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정보로 그 같은 사실이 입증됐을 것이라며 이에 실패함으로써 러시아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사드는 더 이상 오만하게 인도주의를 묵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사린 신경가스를 장착한 미사일을 일본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은 이미 사린가스를 탄두에 장착해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현실에 입각해 억제력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평소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외국 항공기들의 불시 접근을 대응해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킨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오늘 지난 12개월간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는 1168회로 1년 전인 873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51회는 중국 항공기의 접근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해 280여 회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항공기와 조우한 일본 항공기들의 긴급 출격 횟수는 301회로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군시설을 강화하고 필리핀 국기를 개항하기 위해 티투섬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필리핀 교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분쟁도서에 국기를 개항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간 중국 측으로부터 분쟁도서를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오는 16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 정부를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헌이 국가적 안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전체 선거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의 투표 결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